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러 분자들이 손에 핵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미국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SIL과 같은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얻는다면 반드시 선량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현실의 안주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는 아직 2천 톤의 핵 분열 물질이 재고로 남아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전 세계 102개국이 참여하는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1일 북한이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이 핵기술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이 핵 위협 발언이 늘어나는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핵안보 정상회담에 대해 50개국 국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논의하는 건 그만큼 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주 목적이 테러리스트 등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흥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대표가 4월 초 일본을 방문해 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1일 우다웨이 대표가 방일 기간 중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 등을 나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선 일본 측이 노력하고 있는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북남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인도주의적 교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측이 남북교류 중단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이달 중으로 미군 F-16 전투기가 배치됩니다. 미 공군은 미네소타 둘루스의 148 전투단 산하 F-16 전투기 12대와 300명의 병력이 오는 10일 한국 오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산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7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50일 전투 비행단이 배치돼 있는 곳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1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UN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EU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지난달 UN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에도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법제화 계획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U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EU는 1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대북 제재 조치를 자체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보를 공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차원적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핵안보 정상회의 첫날 열린 미한일 세 나라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북한 도발 억제와 방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y directed their teams to further work at the working level in that regard. 북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한국 미디어 웹사이트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웹사이트를 공식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포에 이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다양한 미사일로 다차원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1일 낮 12시 45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덕 지역은 강원도 원산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양강도 내륙으로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북한은 SA 계열과 KN-0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처음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지만 레이더상에 나타난 궤적을 분석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로 최종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포와 지대공 미사일 등 여러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이제 이 미사일에 핵탄두만 얹으면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중거리, 뭐 장거리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도 바다 쪽으로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을 향해서도 쏠 수도 있고 또 지대지로 쏠 수도 있고 전방위의 포 공격, 미사일 공격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협한다 이랬던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장사포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방어체계 집중에 맞춰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류별로 모든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어느 한 종류만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다차원적으로 지금 다 능력이 이렇게 향상됐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우세한 한국 공군 전투력에 대항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주요 정상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대북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두 6차례, 총 17발에 이릅니다. 한국합참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로 만나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31일 오후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자신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discuss how we can discourage action like nuclear and missile tests that escalate tensions and
오바마 대통령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등 도발적 행동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회담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국들의 영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수사나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정부 출범 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중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정상 업무 만찬에서 북한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고 오직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비확산, 핵 안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서 20년 넘게 무기급 핵물질 생산과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핵안보 정상회의 첫날 열린 미한일 세 나라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세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설명인데요. 백악관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한국과 일본 일각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댄 크리텐브링크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3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directed their teams to further work at the working level in that regard. And they agreed that this kind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ll
세 나라 정상들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크리텐브링크 선임 보좌관은 세 정상이 실무자들에게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보좌관은 세 정상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텐브링크 보좌관은 현재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동맹 차원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체계이며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하겠다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입니다.
Frankly, it would be catastrophic were the United States to shift its position and indicate that we support somehow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additional countries.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핵무기 확산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지난 70년간에 걸친 핵무기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 전제는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며 초당파적인 국가 안보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과 한국은 바위처럼 견고한 미국의 안전보장의 혜택을 받으며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 나라를 보호하러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한국의 미디어 웹사이트 그리고 미국의 소리 VOA 웹사이트를 공식 차단했다고 AP통신이 평양발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북한 최신성은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 등을 통해 차단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최신성은 공지문에서 반북한적인 가짜 선전 웹사이트와 성인용 웹사이트가 차단된다며 페이스북과 한국 사이트, 미국의 소리 VOA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거명했습니다. 이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에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전부터 한국을 향해 인공위성 위치 정보, 즉 GPS 교란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부터 한국의 수도권 일대로 인공위성 위치 정보, 즉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교란 전파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시험 수준을 넘어 사실상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GPS 교란 행위 자체가 도발입니다. 북한은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남북의 발전과 북한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국방부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 등을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GPS 공격을 계속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쏘는 장소로 북방 한계선 북방에 해주와 연안, 평강, 그리고 금강 등 네 곳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북한의 전파 교란으로 군 시설 피해나 작전상 제한사항이 생긴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측 어선과 여객선, 상선 등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서해 연평도와 동해 속초 그리고 주문진 인근 해역에서 1일 오전까지 선박 280여 척의 항해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직접적인 선박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수 어선들이 조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일찍 귀항하기도 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예상했고 GPS 교란도 예상한 도발 유형 가운데 하나였다며 한국 사회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그런 GPS 교란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 심리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비용으로 또 효과적으로 북한이 좀 사회를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GPS 교란이 북한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가 있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미한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오히려 타격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많은 그 정밀 타격 자산들이 GPS로 유도되는 타격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그 첨단 정밀 타격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차량 형태의 10여 종의 GPS 교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가능 거리가 100km 이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해주에서 교란 전파를 쏠 경우 서울과 수도권까지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교란 행위에 맞서 군 GPS 전파 교란반을 편성해 대응 전파 발사와 피해 예방 조치 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PS 교란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교란 전파 차단 기술인 항재밍 기술을 개발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력화하는 5기의 군사 위성을 통해 독자적인 GPS를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3월 그리고 2012년 5월에도 교란 전파를 한국 쪽으로 발사해 일부 군 장비와 민간 항공기 등에 일시적인 수신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관이나 북한 외교관들이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야후나 한메일과 같은 사설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메일로 통신을 할 일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사설 이메일 계정 이용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컴퓨터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파벳 12개로 조합된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 뒷자리의 도메인이 hotmail.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나타내는 도메인 주소, gov나 go 등이 붙은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을 내세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대사관의 공식 연락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BOA가 각국 외교부와 민간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핫메일과 야후메일, 지메일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 국가 주재의 북한 대사관은 야후 이메일을 사용하며 브라질과 이탈리아, 페루 등 4개 국가에선 핫메일, 스페인 등 2곳에선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통신사나 포털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대사관은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주소들은 도메인 앞부분에 북한을 나타내는 DPRK나 고려의 영문명인 KORYO가 포함돼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계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를린 주재 독일 대사관 정도가 공식 주소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도메인은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이메일 계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 역시 공식 이메일 계정 없이 사설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가령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가 공개한 북한 측 실무진 이메일 주소는 8명 중 7명이 지메일과 야후메일, 핫메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사설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업무 등을 처리할 땐 통상 외교부와 연계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웹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재할 때도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리은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외교관은 전혀 없고 신리은행 웹사이트 역시 운영이 중단된 듯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는 북한 대사관이나 외교관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부가 이메일을 중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have a very large number of diplomatic outposts around the world.
해외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이 적고 북한 내 업무에서 이메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외 주재 외교관들과의 업무 연락 시 팩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암호화된 무전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윌리엄스 씨는 말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이메일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자 발급이나 민원 업무로 바쁜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 대사관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설 이메일 계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건 잠재적인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윌리엄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What are the potential problems with using something like Gmail or Hotmail is that it is an email system that runs through.
윌리엄스 씨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침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킹 특사가 서울에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다양한 북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을 방문해 인권 문제를 논의했으며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의 핵심 부문인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제재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이후 제한적이나마 개선되어 온 북한 경제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제재 성패가 중국의 제재 강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북한 경제 내구성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 핵심 부문이자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총 식량 공급량 가운데 자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곡물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쌀값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이 늘어난 데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오고 나서 농업 분야에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이지만 자원을 거기다가 많이 배분한 거죠. 뭐 가뭄 같은 데 했을 적에 아주 주민들 총동원시켜가지고 인력 공급을 많이 한다든지 농자재 공급을 갖다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주로 수입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지만은 비료라든지 이런 그 연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 우선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북한의 식량 생산이 늘어난 데는 자체 비료 증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의 산업연구원은 2011년 이후 북한의 비료 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북한이 여전히 농업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은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북한의 대형 화학설비의 비료 생산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북한의 비료 생산이 2010년 46만 톤에서 2014년 50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식량 생산량이 준대다.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곡물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식량 사정이 과거보다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진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작년 가을 작황이 아무래도 그전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도에 또 식량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아마 식량 재고가 전해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재고가 많이 줄었을 테고 외환 사정이 올해 그렇게 아마 능력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아무래도 올해는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이번 대북 제재에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제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석유 소비량은 한국의 0.7% 수준인 73만 TOE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송용이나 군수용 등과 같이 필수적인 이용 분야에만 석유를 공급하고 그 밖의 부문에는 석유 소비를 제한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각급 기관이나 기업소에 배급된 석유가 대량으로 시장에 불법 유출되거나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 공식 루트를 통해 53만 톤의 원유와 2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또 서해안과 동해안 내륙 국경 도시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3에서 5만 톤가량의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이 금지되면서 시장으로 불법 유출되던 항공유 공급이 줄고 북한의 화물 검색과 선박 대여 금지 조치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해 불법 수입하던 석유가 차단됨으로써 북한 시장의 석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는 공식 석유 공급 부문에서 비공식 시장으로의 불법적인 석유 유출 증가로 이어져 수송과 군수 부문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부분은 민수용이라고 일반 가정에서 사 쓰는 석유들 있잖아요. 항공유 유출이 없어져서 민수시장에 영향을 받고 또 나우카 연유가 중단돼서 공급이 줄고 영향을 받게 돼서 석유 수급에는 제법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유 시장의 가격,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그 유출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업 부분이나 수송 부분이나 자기들이 써야 될 용도의 석유를 더 못 쓰게 돼서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석탄이 내수로 전환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석탄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판매처가 많지 않은 데다 내수용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북한 내 석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 단둥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상대 정은희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출이 너무 증대해서 무연탄 가격이 폭등해서 북한 주민들이 비싸게 무연탄을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역이 증가하면서 외화거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외화거리 회사들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노동자들 배급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 이제 배급을 못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외화 부족으로 수입이 줄어 물자 부족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등 북한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무역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북한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시장 경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던 국인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해서 중국 정부 약속하는 수준의 제재가 2, 3년 지속되면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그 타격이 결국은 주민 생활, 그중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주민들의 영향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외연적으로는 뭐 무너지진 않겠지만은 2010년대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재 국면에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사재기 등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강력히 이행할 경우 2010년 이전 수준으로 북한 경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 들어설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올해 이 경제합작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행되는 연변일보는 31일 허룽 변경경제합작구 단지 건설을 위해 3월 초부터 현지에서 정식으로 토지 수용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당국은 1차로 토지 1.41평방킬로미터를 수용하며 올해 10월 말까지 토지 수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가 들어서는 허룽시는 행정구역상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고 함경북도 무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특히 허룽시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허룽시에 변경경제합작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접경도시 중에서는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훈춘시 등 두 곳에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가 있습니다. 지린성 발표에 따르면 허룽경제합작구는 허룽시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님핑 지역에 조성되며 초기 조성 면적이 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린성과 허룽시 당국은 이 경제합작구를 총 10평방킬로미터 규모로 키울 예정입니다. 지린성 당국은 새로 조성될 경제합작구에서 철강 기계 전자, 국제 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린성 정부는 최근 열린 2016년 사업 보고회에서 허룽 경제협력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 주변 교통기반 시설 건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남핑과 허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됐고 남핑 구역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로도 장기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지린성과 허룽시 정부는 새 경제 합작구를 통해 주변국들의 경제 협력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자궁 내 장치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구기금 UNFPA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4년 현재 북한 주민의 피임 실천율이 78.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피임 실천율이 71.3%로 조사됐던 것에 비해 6.8%포인트 증가한 규모입니다. UN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는 북한 11개 도내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25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의 74%는 피임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루프로 불리는 자궁 내 장치 IUD는 플라스틱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고리를 자궁 안에 삽입하는 피임법입니다.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한 피임 실천율은 지난 2010년 61.5%에 비해 무려 12.5%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임 실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북한 여성들이 피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그게 비싸고 수입품은 더 비싸고 해가지고 한 번 끼면 이색도 끼고 있거든요. 누적되는 거죠. 누적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4% 개념이지 정말 피임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궁내 장치를 2-3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데 북한 여성들은 상황이 어렵다 보니 평생 교체하지 못해 피임을 하고 있는 여성 비율이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탈북 여성으로 한국의 대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는 설송아 씨도 VOA에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피임 도구인 콘돔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암시장에서 불법 피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간술은 뭐 간부들이나 할까요? 콘돔이라는 이 말 자체를 잘 몰라요, 거기는. 이 말을 아는 사람이 북한 주민 지금 몇 명 있을까요? 다 암시장에서 피임한 거예요. 이건 50%는 아마 그렇게 됐고 아마 나머지 30%는 지금 50대, 60대는 옛날 기존에 병원에서 피임했던 그 루프 했던 거 한 10년, 20년째 타고 있죠, 지금 다.
난관술은 북한에서 받기 매우 어렵고 콘돔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여성들이 불법으로 자궁내 장치 삽입술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4년 현재 북한에서 난관 수술을 통해 피임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2.2%, 자연피임법 1.6%, 지뢰사정법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피임을 하는 비율은 0.3%에 그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인 23.7%가 피임법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 지뢰사정 등 기타가 17.9%, 정관수술 16.7%, 자궁내 장치 10.5%, 난관수술 5.7%, 경구피임약 2.4% 순이었습니다. 설송아 씨는 북한 당국이 피임 시술을 금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불법으로 피임 시술을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술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시장에 가서 하려면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 10년, 20년 전에 한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산과 질병이 많이 나오고 그 원인이죠. 허리 아프고.
설송아 씨는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성문화가 서구화, 자유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 불법 피임 시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4년 북한의 출산율은 1.9명이었고 도시 출산율은 1.8명으로 농촌 지역에 비해 0.2명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전통 연휴와 구스로 통일을 기원하는 공연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같이
공연을 앞두고 소리꾼들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곳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입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2016 통일기원 굿 회원상생 굿바람 신바람 공연이 열리는데요. 서울 곳에서 파생된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을 중심으로 가무악을 두루 아우르는 공연입니다. 특히 굿과 노래로 통일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공연의 총 예술 감독을 맡은 이호연 사단법인 한국의 소리숨 이사장입니다.
저희 소리가 무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뭐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든가 그래서 아 우리 이게 굿이 뭐 이렇게 그 미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번에 이제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기원하는 굿바람 신바람 이렇게 가져봤어요. 그리고 또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요. 또 그쪽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또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 또 그 뭐 그 형제간 부모 그런 그 아픔이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눈물이 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통일 해야지 그게 기가 모아져서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면 자꾸 우리도 통일을 위한 공연을 하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공연은 무가에서 발전된 민속춤과 민요를 융합해 재구성했습니다. 구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양구세는 열두거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감거리는 열두거리 중에 한 놀인데요. 대감거리를 무대에 올리게 된 경기민요 57호 이수자 김점순 씨와 최은호 씨입니다.
대감거리 그 역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 굿을 보심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웃음을 웃어가면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공감대를 이루시면서 재미있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감거리는 그야말로 굿 중에는 가장 그 애드립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 객석하고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재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꽃 중에 꽃이에요. 통일기원 회원 상생해가지고 어쨌든 이번 공연은 국가의 어떤 안위를 또 우리가 부일고 국가 국태민안 하라고 그렇게 좋은 일만 많이 있으라고 상생하는 그런 뜻으로 굿을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저기 보면 끈이 있어요.
소원지.
소원지를 이렇게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지를 해놓으면 거기다 소원 적어서 생월생시 적어서 소원 적어가지고 꼬여서 이렇게 끼워놓으시면 맨 마지막에 그 무대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춤도 추고 또 객석에서 같이 공감하는 분들 올라오셔서 춤도 같이 함께 춰주시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전통 국악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소리꾼 숨팀뿐 아니라 박경란 교수가 이끄는 무용팀 그리고 광개토 사물팀과 서울 세남구투에서도 함께 나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세남굿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망자 천도굿인데요. 세남굿을 함께하게 된 송수경 씨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이거는 통일이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기원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한 번도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통일을 기원합니다.
무가를 부르는 양식 중에 하나인 만수바지는 주로 중부 이북지방에서 무가를 창할 때 보이는 방식인데요. 무당의 무가를 받아 함께 부르는 답창을 뜻합니다. 이해솔 씨입니다.
만수바지는 또 여럿이서 한쪽에서 만신모문주 그러면 또 한쪽에서 또 만신모문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 예술인들이 다 모두들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호연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통일 아리랑 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요. 이번 신바람, 굿바람을 거쳐 이후에도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의 공연을 계속해서 열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아리랑부터 제가 시도를 해서 저는 통일을 주제로 한 그런 공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이 돼야지 우리 예술도 더 깊이가 있고 활발하게 많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 예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가 또 그쪽에 그 국악 하시고 예술 하시는 분들의 그 좋은 거를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세계적으로 안 가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만 못 가는 거잖아요. 아니는 오지는 못하리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을 2016 통일기원 구태원 상생 굿바람 신바람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는 거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도에서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7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5도, 강계 최저 8도,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3도, 개성 최저 8도, 최고 18도, 사리원 최저 10도,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후 들어 흐린 날씨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16도, 해산 최저 3도, 최고 14도, 풍산 최저 0도, 최고 16도, 원산은 최저 5도, 최고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8도, 선봉 최저 2도, 최고 7도, 성진 최저 5도, 최고 11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으며 낮에 북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러 분자들의 손에 핵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미국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SIL과 같은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얻는다면 반드시 선량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는 아직 2,000톤의 핵분열 물질이 재고로 남아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전 세계 102개 나라가 참여하는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1일 북한이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기술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핵 위협 발언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 확보와 미국과 주변국의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강경 발언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날 핵안보 정상회담에 대해 50개국 국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건 그만큼 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과 테러리스트들이 활동 증가 등이 중요한 주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대표가 4월 초 일본을 방문해 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1일 우다웨이 대표가 방일 기간 중 이식한의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 등을 나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선 일본 측이 노력하고 있는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 교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북남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인도주의적 교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측이 남북교류 중단 선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1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UN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EU의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1일 UN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대북 제재 조치를 자체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보를 공시했습니다. 미얀마 상원이 1일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새 정부 초기부터 양측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치 여사에게 행정부 각 부처를 조율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의석이 4분의 1을 보장받고 있는 군부는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통령으로 참여하고 있는 군부 출신 민트스웨 대령은 문제의 법안은 수치 여사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4일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